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어제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해서 어떤 두 번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뒤이어서 그 전략과 맞대응을 하는 후세가 전략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본문 내용은 후세가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 8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14절까지를 한 번에 읽고 나누면 좋은데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7절까지만 말씀을 보고 내일은 후세가 이야기했던 전략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반란은 일단 성공을 했고 다윗왕을 제거하는 그런 일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도벨은 이렇게 전략을 이야기했죠. 지금 당장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1만 2천 명의 군사를 형성을 하면 내가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급습하겠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전쟁하거나 이럴 것도 없이 다윗이 피곤하고 또 백성들이 두려워할 상황이니까 가서 그저 겁을 주는 것만으로도 다윗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고 그때 내가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그러면 반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를 한 거예요. 자, 이 전략이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어서 압살롬도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야, 그거 참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 압살롬이 그 전략을 그대로 받아서 시행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상황이 종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죽임당하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참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불행한 것이고요. 다윗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거죠. 5절에 보면 압살롬이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을 듣자 하니라.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이게 참 묘한 부분이에요. 여지껏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우두커니 가만히 있다가 반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열심히 활동을 했었거든요. 압살롬이 구슬적으로 도망간 다음에 압살롬을 위해서 요압이 움직였죠. 요압이 움직일 때에 어떻게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드보아 여인을 찾아와서 여튼 그 여자를 다윗이 만나게끔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끔 만들어요. 그 결과 다윗이 마음이 녹아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허락을 해줬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어떻게든 다윗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안 만나주죠. 그러니까 요압을 보내고 싶은데 요압도 자꾸 안 오니까 자기가 계략을 써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요압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있다가 요압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압살롬을 만나주고 압살롬을 복권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했죠. 그러니까 여지껏 압살롬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해줄 사람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만나줘야 되는데 해서 이런 전략도 쓰고 저런 전략도 쓰고 해서 사람을 다윗이 만나게끔 어떻게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양상을 놓고 생각해 보면 다윗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기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후세도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했던 방식으로 치자면 그렇게 똑같이 한다면 다윗도 어떻게 해서든지 후세가 압살롬을 만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후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목적이 압살롬의 계략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아이도벨이 어떤 전략을 짰는지도 듣고 그 전략을 어떻게든 무마시키고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건데 후세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압살롬을 만날 수 있을까? 이번에 어떤 계략을 꾸며야 압살롬을 내가 편안하게 만날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압살롬도 알고 있는 것처럼 후세는 다윗의 친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후세 입장에서는 내가 압살롬을 먼저 만나자고 이야기하면 압살롬이 또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상황은 참 묘하게 전개가 되죠. 후세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압살롬이 부릅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망할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세가 남아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나눌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후세를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비록 적에 속해 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후세에게 중요한 직책을 주거나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굳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건 후세는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신뢰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후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미 아이도벨이 자기 편에 서서 같이 반란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전략을 제시했던 사람이고 그 전략대로 이미 행동을 해왔는데 처음부터 같이 했던 아이도벨의 말을 들은 이후에 다윗의 친구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후세를 또 불러서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후세가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후세였으면 소위 이야기하는 대로 똥줄이 탔을 거예요. 아마 이게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압살롬의 반론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다윗을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뭔가 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디에서 선을 대서 누구를 부탁해서 압살롬을 찾아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압살롬이 자기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후세는 압살롬이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반란 일으킨 것을 뒤집어 버리시려고 하는가 보다.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번에 압살롬 만났을 때 다윗에게 유리하도록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도록 내가 무언가를 말해야 될 텐데 그래서 아마 뭐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어떻게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어요. 6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결국 만났는데 압살롬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 장면도 보면 참 묘합니다. 후세는 왜 남아있었냐면 아이도벨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를 듣고 어떻게든 그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미 후세가 이 궁궐에 넣어둔 사람이 있어서 아이도벨이 어떤 전략을 짰는지 미리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리 들어가 그렇지 않건 지금 상황을 보면 참 묘하게도 후세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아도 압살롬이 후세에게 아이도벨의 전략을 막 다 얘기를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전략을 이야기해서 이게 참 훌륭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대로 할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세는 가만히 앉아서 모든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거죠.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정탐꾼 보낸 것과 똑같은 효과를 후세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순간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겠죠. 우리가 내일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후세는 아이도벨의 전략을 들은 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아이도벨과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모든 정보를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세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략을 쭉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이도벨이 똑똑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전략이 좋지 않습니다. 하고 딱 잘라서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그래서 압살롬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다가 후세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후세가 모든 전략을 다 이야기한 뒤에 압살롬이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덱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세의 전략을 듣고서는 압살롬이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결정을 했는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압살롬이 결정을 합니다. 이게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스스로 판단을 하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옳구나, 내 판단이 옳구나, 이걸 어떻게 근거를 잡았냐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앞부분에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들었을 때에는 이게 급습과 관련된 전략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도벨이 전략을 이야기할 때 압살롬도 좋다고 여겼고 장로들도 좋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 장로들이 듣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듣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후세 전략에도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당연히 생각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제가 제 머리로,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등판을 보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앞서가 주시면 제가 뒤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압살롬은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여지껏도 그래본 적이 없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지껏도 내 계획대로 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보란듯이 반란이 성공했으니까, 왕좌에 앉았으니까 앞으로도 지금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후세가 이야기했을 때 만약 그 계략을 전해 듣고 자 이제 아이도벨이 내세웠던 전략대로 할지 아니면 후세가 내세운 전략대로 할지 우리 기도하고 정합시다, 이랬더라면 어떠했을까? 근데 압살롬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죠. 자기 멋대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자기 멋대로 과정과 방법을 찾았으니까 당연히 자기 멋대로 과정과 방법을 또 결정을 하겠죠. 우리가 종종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또 다른 형제들과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늘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가끔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뭐 좀 나이가 있거나 이렇지 않고 직장 생활 초년병들은 직장을 가면 1년 이내에 사표를 쓰겠다고 찾아옵니다. 삼성을 간 사람도 사표를 쓰겠다, LG를 간 사람도 사표를 쓰겠다고 해요. 그러면 뭐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사표를 쓰긴 쓰더라도 일단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자꾸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런지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지 기도하고 결정을 해보자. 한 일주일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일주일 있다 써도 되니까, 혹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이면 한 달만 좀 기간을 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거의 대부분 그날 가서 사표 쓰고 옵니다. 그냥 한 일주일이라도 좀 기도해보자 하면 일주일을 못 참아요. 못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고 사표를 썼잖아요.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지 않는 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은 존재여서.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기도하고 잘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결정한 사람은 나중에 그걸 시정할 때에도 기도하자 그러면 알아듣고 따라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도하고 결정한 게 아닌 사람은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무언가 문제를 일으킬 때도 내 멋대로 했는데, 다른 해결책을 찾을 때 그때도 내 멋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렸어요. 첫 번째는 들어서는 안 되는 조언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여지껏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는가, 다윗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지경이 생긴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는 것이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자고 할 때, 그럴 때에도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들려오는 때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들이 죄를 짓고 심판받는 길로 가게 하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서 안 되는 말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실 때에 선지자들 400명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다 거짓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건데
아, 이분이 올라가면 다 승리할 겁니다. 그런 말을 듣게 하세요.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가 똑바른 말을 했죠. 내가 천상에서 일어나는 회의를 쳐다보니까,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더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합을 끌어다가 길랄나무에서 전쟁 중에 죽게 만들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아합이 듣고 그걸 따라가게끔,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가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고 따라가서 결국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좋은 말처럼 보이건 나쁜 말처럼 보이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 그런 결정 방법을 취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흥할지 망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결정했어도 주님의 뜻을 잘 분별 못하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하면 설령 조금 잘못된 결정을 해도 주님 앞에서 바로잡을 기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여지들이 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판단하면 이거 시정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조금만 지나면 그게 온전한 것이었는지 잘못된 것이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고작 1년, 2년 지나니까 아,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갔던 거였구나. 알 수 있는 것 금방금방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살면서 혹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나 한번 잘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듣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다시 한번 진중하게 잘 생각해보고 압살롬이 걸었던 그 길을 걷지 않는, 다윗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귀를 쫑긋 주님께 세우고 늘 마음도 주님께 두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우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는 지혜 있고 경력, 경험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악한 말로 꾀임을 주는 그런 사탄의 말들도 늘 주변에 흥건하게 많이 있는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또한 어떤 일을 결정하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무슨 일이건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려 할 때에 주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 걸음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에 시간과 열정 쏟아붓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